자, 이제 22째 시간, 마지막 시간 이제 하는데, 이 시간에는 안식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요 강의가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자, 이스라엘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과연 정말 전쟁을 일으키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길래 몇달 동안 또몇년 동안 무기를 치우고 사람들 시체를 치우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물었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사실은 전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영화를 만든 사람이 사람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사실은 전쟁은 뭐하고 싸워야 전쟁이잖아요. 싸우는 것 자체가 없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그 광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소멸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스가랴서 12장,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온 모든 백성들, 러시아,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터키, 시리아, 그 다음에 아까 에스겔서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리비아,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뭐 등등 거기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그와 같은 민족들과 중동 지방에 있는 민족들, 어쩌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될 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실 때그 재앙이 이러하니, 그들이 발로 설 때, 서서 전쟁하러 나갈 때,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되는 게, 그냥 완전히 살이 스르르 하고 그냥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마치 핵폭탄 생겼을 때그 일하고 똑같다. 맞아요. 여러분, 핵무기, 우리 화생방 이런 거할 때, 그때 교육하잖아요. 화생방 원자탄 터지면 그냥 살이 그냥 스르륵 녹아내린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그 광채가 원자폭탄과 같은 그런 광채라는 거. 그냥 살이 그냥 주르륵 녹아내리는 눈구멍, 뭐 콧구멍 같은 거 그냥 쫙 녹아내리는 그런 일로 해서 예수님의 대적들이 그 아마겟돈에서 몽땅 다 멸절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성경이 이 스가랴서 같은 경우 적어도 뭐 2600년 이쯤 전에 지금 기록이 된 거잖아요, 지금부터. 그런 거본 적이 어디 있겠어요? 뭐 살이 소멸되고 눈구멍에서 소멸되고 이 입에서 소멸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마지막 날들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놀랍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뭐를 통해서 알수 있냐? 세상이 끝부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실질적으로 또 원자탄이 터졌잖아요, 벌써 한번 역사상에. 그래서 그런 걸 경험을 해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다 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그 광채가 원자폭탄이 터질 때와 같은 그와 같은 식의 그 위력을 발휘하면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이나 순식간에 소멸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왔던 무기 다 치워야 되고 그 시체 치워야 되고 이런 일들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다 치워야 이제 그다음부터 왕국이 시작이 되니까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 39장이 기록이 돼 있다.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드디어 40장부터 성전을 짓고 그래서 성전을 쳐요.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그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시겠다고 한그 땅, 그 땅을 12등분하고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온 세상에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 되는 그런 역사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둘째 시간의 핵심 내용은 안식교 이야기, 안식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왕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했으니까 이거를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유튜브 등에서 다니엘서 강의 뭐 이런 거 치거나 아니면 재림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걸 치면은 그러면 안식교 교리를 가르치는 김병국 목사인가 보네. 예, 목사가 뜹니다. 목사가 떠요. 본인은 부인하지만 그분은 안식교 교리를 가르쳐요. 안식교. 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다 안식교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생명의 빛, 생애의 빛이면 생애의 빛 이렇게 돼 있고 소스 TV 닷넷이라고 하는데 이래서 인터넷 TV가 있고 이래서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오류로 이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득세를 하느냐 하면 일반 우리가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그 사람처럼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뭔가 교리를 이렇게 해서 확신을 시켜주는 그런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 사람 강의를 딱 들으면 확신 있게 뭔가를 얘기하거든요. 거기다 인터넷 TV까지 이렇게 쫙 해갖고 거기서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생애의 빛, 소스TV.net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근데도 감사한 건 이 사람이 그래도 뭐 킹제임스 여러분이 이 미국에 가면 큰 이단이 두 개가 있어요. 미국에 토종 이단이에요. 미국에 그게 하나가 몰몬이에요. 몰몬 알겠죠? 그건 아주 미국의 아메리칸 스타일 토종 이단이다.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 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거기 신대륙에 가서 살았다 그러고 이게 성경에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계룡산에 있는 그런 어떤 토종 이단이 몰몬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식교예요.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이고. 예.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모르겠고 하여튼 이 미국의 안식교하고 몰몬은 특징이 뭐냐? 오직 킹 제임스. 오직 킹 제임스만 쓰는 거예요. 특징이. 예. 그래서 재미있게도 하여튼 이런 생애의 빈 무슨 이런 김병국 목사인지 강병국 목사인지 하여튼 이런 사람 어떻게 하다 보면 킹 제임스가 나온다 보니까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여기 푹 빠져서 듣다가 킹제임스 나오니까 킹제임스 네이버 가서 치니까 여기로 와서 보고는 아 그러고서는 해갖고 거길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예. 자 안식교는 영어로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SDA라고 얘기해요. 보통 SDA. 그 다음에 이 몰몬도 Latter Day Saints에서 거기는 LDS 처치예요. Latter Day Saints 몰몬은 여기는 Seventh Day Adventist에서 SDA 처치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우리 말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쉽게 그냥 안식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안식교 역사 안식교가 어디서 생겼냐 다니엘서에서 생긴 거예요. 다니엘서. 그래서 오늘 제가 안식교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예언을 잘못 풀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구나. 우리가 이왕 다니엘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178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피츠필드라는 데서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회의론자였는데 1816년에 개종했다고 해서 침례교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미국에는 주류가 이제 침례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교인으로 남아있고 침례교 목사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 이후에 그가 2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 뒤에 시한부 종말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의 시작은 다미성계와 마찬가지로 시한부 종말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뭐냐 하면 1818년에서 25년이 지난 1843년에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게 아주 꽝꽝꽝 이제 이 사람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선 4년 더 공부를 한 뒤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1850년부터 진화론, 그렇죠? 안식교, 몰몬교 이와 같은 그 이단들, 그 다음에 성경 변개 등등 하는 그런 모든 일이 한 1850년대 넘어가면서도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있고 했어도 성경도 오직 하나, 그렇죠? 뭐 진화론 뭐 원숭이에서 사람 나오는 거 미친 사람 이렇게 다 됐던 거예요. 생각도 안 해봤던 거예요. 어떻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1850년이 넘어가면서 세상의 모든 풍조가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가운데 안식교가 드디어 뻥 하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밀러는 어떻게 이걸 계산했냐. 밀러는 다니엘서 8장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밀러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71회를 일단은 아 이게 다니엘의 71회가 무언가 있구나 이걸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4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거예요. 그때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던 바로 그 성도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에 관한 그 환상과 황폐하게 하는 그 범법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어 성소와 군대를 내주고 발밑에 짓밟히게 하겠느냐 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2300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밀러라고 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그런 명령, 그걸 이 사람은 BC 457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230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2300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2300년. 이렇게 되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곧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인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BC 457년에다가 2300년을 더했더니 날짜가 정확하게 1843년이 나온 겁니다. 네, 1843년. 알겠죠? 네, 그래서 1843년부터 1년 텀을 둬야 되니까 1843년 3월 22일부터 1844년 3월 20일까지 그 1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데 다미 선교회와 마찬가지로 1843년이 다 지나고 1844년 3월 20일이 지나도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이 온다 그랬으니 그래서 그거를 안식교인들은 대실망이라고 얘기해요. Great disappointment. 대실망. 아직 진짜 이거는 진짜로 이 사람들이 대실망의 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 오실 수가 있냐. 분명히 이날로 우리 다미 선교에도 얼마나 대실망을 했어요 그때. 그렇잖아요. 대실망. 예, 대실망. Great disappointment.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게 혹시 뭔가가 잘못돼서 이게 우리가 뭔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지. 다미 선교회나 뭐 이런 데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 공중에 지금 스탑해 있다 그러잖아요. 오다가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 뭐라 그럴까 시한부 종말론하는 사람들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시다가 스탑했든지 하여튼 뭐 중간에 어디쯤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추종자는 지금 계속 있고 이런 가운데 히람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도 밀러 윌리엄 밀러를 추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원래는 밀러 화이트라고 얘기했어요. 밀러의 추종자다. 처음엔 안식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처음에 안식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 안식교인들이 밀러는 안식교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안식교 그러면 아는 사람은 다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생긴 이단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려니까 어떻게 우리 이 밀러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다. 자 이런 가운데 밀러의 추종자 중에 한 사람이 히람 에드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왜 정말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더니 이게 다 벌써 계룡산 환상 이런 건 아무 얘기가 틀린 거거든요.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나오셔서 2300년이 되는 1843년에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둘째 성소, 그게 뭐 지성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1843년까지는 성소에 계시다가 1843년 이후에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라. 여기에 지성소. 그렇죠? 예. 그래서 재림 전에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임무가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희생 예물을 드리는 매일 하는 것과 같은 사역이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사역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1843년까지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1843년 이후에는 드디어 이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땅에는 더 있어야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1884년 10월부터 죄를 없애주는 그런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조사 심판이라는 걸 가르쳐요. 조사 심판. 그건 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완전히 죄를 없애신 게 아니라는 거라.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조사한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의 모든 걸 다 조사해서 그 행위가 합당해야만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안식교인들은 조사 심판이라는 그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되면서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해요. 그 세 번째 인물은 조셉 베이츠예요. 이 조셉 베이츠가 드디어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할 날은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이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를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천주교회가 다 주일 지키는 걸로 다 바꾸고 뭐 크리스마스를 만들고 안식교 그 사이트에 가면 엄청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천주교라고 하는 파펫, 어떠한 그 뭐랄까 꼭두각시를 하나 만들어 놓고는 천주교가 이걸 하니까 그걸 하는 데는 다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럼 여러분 천주교의 삼위일체 믿어야 합니다. 믿어. 그럼 천주교회가 삼위일체 믿으니까 우리 삼위일체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사람들. 천주교회가 뭐를 하니까 그것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론을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곧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근데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에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린 사람은 다 죽는 거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오직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만 일단은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 7장 가서 보면 14만 4천 명 하나님이 봉인하죠. 이마에. 그렇죠? 그 봉인하는 그게 뭐냐. 곧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다. 안식일. 이렇게 해서 봉인받은 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다 아시는 대로 14만 4천 명이잖아요. 그 14만 4천 명이 바로 올바로 된 안식교입니다. 하여튼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14만 4천은 누구예요? 예, 유대인들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이 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14만 4천이 되거나, 여기도 신천지도 다 14만 4천 그 안에 들어가.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어디 있어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뭐 하는 것마다 웬만한 뭐 이단이라 그러면 다 자기네만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표가 뭐냐? 가장 첫째 표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이게 이제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안식교.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게 하나가 있고 안식교에 안식에 관한 게 하나 있어서 이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교 그다음에 예수 재림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재림. 자, 이런 가운데 이 안식교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누구냐면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재림교 안식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인하지만 이 엘렌 G 화이트의 그 글이 성경과 거의 동등한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걸로 본인들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와서 뭐 그 여자가 기록해 놓은 그 글에서 모든 교리가 다 정립돼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1827년 감리교 과정에서 이제 탄생했는데 평생토록 병으로 고생했고 어려서 이제 마비 현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840년, 1842년에 윌리엄 밀러가 실질적으로 강연하는 것을 들은 뒤 이 엘렌 G 화이트의 온 가족이 밀러주의자가 됐어요. 밀러주의자. 1843년부터 1844년 요때까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대실망 사건 이후에 이 엘렌 G 화이트이 여러 가지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200번 정도 하나님이 그녀에게 펼쳐진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교도들이 이 엘렌 G 화이트이 무슨 계시를 보여주고 하나님 이런 계시가 그녀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주 고무가 돼 갖고 그래서 이 화이트의 환상이나 가르침 등에 의해서 이제 고무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렌 지 화이트가 직접 자기 눈으로 환상을 봐요. 1845년 2월,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늘에 있는 성소를 떠나서 어디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그렇죠? 그날 이제 들어가는 환상을 봤어요.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성도들의 모든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심판하는 조사심판 교리가 이제 확증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1847년 4월에는 지성소의 언약궤와 그 안에 십계명을 받는데 그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식일 계명에 승리의 광채가 난걸이 여자가 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윌리엄 밀러, 그렇죠? 그다음에 히람 에드슨, 그다음에 조셉 베이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가운데 엘렌 지 화이트가 모든 걸 집대성하면서 여러 가지 뭐 환상 계시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가면서 그다음에 조사 심판하는 그런 안식교에서는 조사 심판이 제일 중요한 교리예요. 그다음이 안식일 교리.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서 안식교 교리를 만든 여인이 바로 화이트다. 화이트. 자, 그래서 우리가 뭐좀 거짓말 중에서 조금 좋은 거짓말은 화이트 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 여자 이름이 화이트잖아요. 이 여자가 얘기한 게다 화이트 라이다. 화이트의 거짓말이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현황을 보면 어떠냐?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 명. 우리나라의 경우 36재단 이상구 박사 이런 사람이 지금 안식교하고 이제 상관이 있어서 특히 이상구 박사는 채식 뭐 이런 거 해갖고 음식을 조절하면 건강하다 뭐 이런 걸 해갖고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어필을 했습니다. 자, 이 제7일 안식교에 여러 가지 이단 교리가 있어요. 그중에 중요한 거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안식교인들은 영혼 불멸을 부인해요. 그래서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렇게 불호수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심판하고 하는 거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버린다고 얘기해요. 영혼 아주 멸절을 시켜서 없애버려. 존재가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 무궁한 불에 들어가고 불호수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의식을 가진 채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영원 멸절.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사 심판에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안식일 지키고 교회가 하라는 거 지키고 해서 이두 개가 컴바인이 돼야 된다. 정죄받을 이단 교리의 가장 큰게 뭐냐?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단들의 특징은 다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안식교인들도 그렇고 다 가서 몰몬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교회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 플러스 행위를 이제 가르친다. 그다음에 율법주의 뭐예요? 주일과 안식일 이거 이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십일조에 의한 구원, 고기, 커피 이런 거 금하는 것등 여러 가지 그런 음식 규정들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족쇄로 이렇게 채우는 이와 같은 일들을 안식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교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뭐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그 2300일. 그 2300일을 2300년으로 계산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지금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교 설립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성소를 정결하게 할 때까지 2300일이 걸린다.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앞부분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라 그랬어요. 그렇죠?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70년경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가운데 주전 164년 12월 25일에 이 마카비들이 성전을 다 다시 탈환한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봉헌해서 성소를 깨끗하게 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2300일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위로 가서 2300일에서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를 맨 마지막 때 이것도 더구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300년이라고 이걸 횟수를 잘못 계산한 바람에 이와 같은 그 이단 교리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예언을 공부할 때 어떨 때는 분명히 하루를 반드시 1년으로 계산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 49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490. 그 안에 맨 끝에 한 이레가 있고 그 한 일에 한 중간이 나오고 그 한 일에 한 중간 이게 3년 반이라는 게 한 때, 두 때, 반 때 계시록에 1260일, 42달 한 때, 두 때, 반 때 계시록하고 연관해서 보면 한 일에가 반드시 7년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0일에는 490이 되기 때문에 그게 490년이 돼야 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는 게 BC 445년부터 시작해서 69일화가 지날 때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483년이 지나야 된다. 이런 모든 것 이걸 해보면은 그건 정확하게 거기에 나오는 그 하루는 1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날짜 계산을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마지막 거 이제 한 장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분명하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이와 같은 때가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가나안 탐지했던 그 사람들이 죄악을 지었을 때, 가나안을 탐지했던 그 날수 40일에 따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빙글빙글 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하나님이 직접 어떤 예언과 관련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심판과 관련된 그런 걸 이야기할 때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앞뒤 문맥상 그 이야기는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성소가 정결하게 됐잖아요. BC 164년 12월 25일 그때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2300일 동안 그렇죠? 360일이 1년이니까 그래서 6년이 아마 좀 넘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한 그 일, 그게 끝나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 그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2300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엉뚱한 것과 같은 예측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온 걸 또 실수가 실수를 낳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안 오니까 엄청나게 실망한 가운데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죠? 그냥 실수에 실수를 계속해서 범하게 되는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의를 지키면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류가 오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그 형태의 이단 교리가 이제 나오게 된 거다. 자,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당시에 그가 2300일 동안 약 6년 이상 유대인들을 괴롭힌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그 2300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왕 조사 심판이 나왔으니까 조사 심판이 뭐냐 안식교인들하고 얘기하려면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안식교에서 안식일하고 조사 심판이 자 조사 심판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1844년 10월 22일까지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계시다가 그날 드디어 하늘의 지성소에 왜 10월 20일이 또 된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43년 3월 21일부터 1년 안에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좀 뭐라 그래요. 1844년 10월 22일 날 온다고 또 다시 한번 수정 발표를 했다고 수정 발표. 근데 그날 또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드디어 1844년 10월 22일부터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간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근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망라해도 1844년에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에드슨, 화이트 등이 만든 다 거짓말이 없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6장 20절, 9절, 9장 12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직접 어디로 들어갔다 그래요? 거룩한 곳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신 거지. 아,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그렇죠? 치우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직접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지? 뭘 성소를 들어가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진정한 속죄는 1844년 10월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안식교인들은. 그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속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속죄를 마련하는 그냥 희생만 드렸고, 승천 후에는 이 헌신을 지금 적용하고 있다가 1844년 10월부터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일을 했듯이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1844년 10월부터 하고 있다.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넘어간 사람이 엄청 많아요. 한번 거기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현재 예수님은 창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지금 조사해서 심판하고 있다. 영어로 investigative, invest 한다는, investigate 알죠? 조사한다. investigative, 예, 그다음 심판, judgment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합격이 있고 불합격이 있는데, 합격하려면 어떻게 돼? 안식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안식일 지키고, 뭐 먹으려면 먹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안 먹고,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고 해야, 그래야 이 조사심판에서 합격 통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지만 죄가 말소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데가 안식교다. 자, 그래서 안식교의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윌리엄 밀러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그리고선 예수님이 1843년, 44년에 온다고 했다가 대실망이 이루어졌다가 날짜를 한번 수정했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갔다가 조사심판을 하려니까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주의를 지키면 짐승에 펴고 이렇게 다 죽는 거. 이와 같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악한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르치는 데가 생애의 빛이다. 알겠죠? 소스 TV.net.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니까 심장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서 듣고 비교해서 아니구나 이런 것도 격파시킬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듣고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뭐 들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듣고 뭐가 틀린가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은 거죠. 시간이 있는 사람만 하셔라. 시간 없는 사람 거기 쓸데없이 시간 쓸 필요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잘못을 계속 범하는데 거기 가서 뭘 배우겠어요. 다만 저는 들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 이야기가, 그 들어본 사람들 이야기가, 그 김병국 목사인지 하여튼 강병국 목사인지 그 사람이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다. 그래서 그 말에 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또 인터넷 TV 뭐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전 세상으로 이걸 전파를 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예요? 기존 교회에서는 뭐 다니엘서니 뭐 가르쳐 주는 데 있어요? 계시록이는 뭐니 누가 강해라 하냐,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은 신천지 아니면 소스 TV 생애의 빛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자, 다니엘서를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공부한 거예요. 저도 그 전에 다니엘서를 많이 읽었지만 이번에 이제 공부를 1장부터 12장까지 나도 공부를 해 여러분에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아, 이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새롭게 깨달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언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플랜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뭐랄까 자극하기도 하고, 익사이팅하게, 저 사람들 저것도 모르는데 이 예언 다니엘서 70일회를 내가 다 알고, 그렇잖아요. 뭐 한 일회가 있고 한 중간이 있고 3년 반이 있고 다 알아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예언도 중요한데 그 지식이거든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경우 저를 포함해서 특히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다니엘을 요약하겠어요. 다니엘 서를 요약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라고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이다 아니면 뭐 다니엘이다 스가랴다 이거 하면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언은 다 빼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크게 사랑받는 자라 그러잖아요. 다니엘을 가 greatly belove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는 자다.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특히 여기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이 다니엘서를 지금 22시간에 걸쳐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다니엘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다니엘서 1장 8절을 들 수 있어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인생을 살면서 그때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돌아가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서 작정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여기 지금 15살쯤 잡혀왔어요. 이 포로가 돼서 왔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두려운 왕이 있는데 그 왕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겠다고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목적을 그렇게 뒀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크게 사랑하는 자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약 아홉 가지 특징이 이 다니엘서 전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진 것 같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아주 확신을 했어요. 인류의 역사, 이 땅에 어떤 왕이 서고 왕국이 일어나고 이렇게 쭉 나가는 가운데 맨 끝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그 일까지 그렇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 이것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도록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또 장로교인들은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다니엘서는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다니엘서는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한 사람이 지옥 갈 거냐 한 사람이 천국 갈 거냐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믿고 있는 거예요. 둘째,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엘의 삶을 가면 어려울 때 가서 딱 보면 항상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했던 그런 인물이다.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음식 먹으라 그래요. 형상을 해석하라 그래.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 미래가 어떻게 될 이런 거 가서 보면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울 때마다 또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이 다니엘과 같이 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러한 청년들이 돼야 인생이 이제 진행이 되면 제가 오늘도 우리 딸들하고도 얘기하고 뭐야 인생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 지금은 그냥 뭐가 펼쳐질 것 같은데 특히 시집가고 장가가면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까지 그냥 뭐 엄청나게 좋은 뭐가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날부터 드디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정말 인간이 되는 거야. 그게 있어야 인간이 되는 거야.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다니엘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예, 세 번째는 다니엘은 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믿었어요.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니까 그가 예레미야의 대언의 말씀을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대언서를 읽고 포로 생활에 70년 동안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한 다니엘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을 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다니엘의 그 21일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가브리엘이 와서 21일 동안 저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었고 내가 오지 못해 이런 내용들 다 이야기가 되면서 다니엘은 내가 땅에 지금 속해 있지만 이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 갈등이 있듯이 하늘에서도 지금 영계에서도 영적인 그와 같은 전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깨달아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뭐 환상은 계시를 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한마음 미션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나중에 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을 하고 내가 다 잘 된 게 나 때문에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고 그를 영화로운 자리로 올린다는 거죠. 이거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배우느냐. 다니엘은 부지런히 자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갔던 얘기 기억하시죠? 그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고소하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하던 일 갖고는 고소할 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고소했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세상 일도 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을 철저하게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와 같은 종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은 왕이나 자기 위에 권세 가진 사람들 항상 어떻게 은혜롭게 대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사랑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고 하게 되면 내 위에 다 상사들이고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덟째. 다니엘은 인류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통찰력은 뭐냐? 인류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다니엘서 쭉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인류 역사가 어디까지 갔느냐를 보여주는 시계, 바늘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착착착 가고 지금 11시 55분쯤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다. 지금 1948년에 지금 돌아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맞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열두 사도도 유대인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 기록자들 거의 다 유대인이요. 초기 복음 선포자들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인도하시고 뭐 노벨상이니 뭐 세상 경제 이끌고 나가는 거니 모든 게 다 지금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나간다. 그거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죠?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세상 왕국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메시아를 내게 되면서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천년 왕국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이름값을 제대로 한 사람이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서야 되겠다 해서 자기의 이름값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주 올바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흠이 없는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보세요. 다니엘에 대한 흠이 없어요. 요셉도 흠이 있어요. 어떤 흠이 있어요? 요셉은 부인이 이집트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물론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집트 여인을 얻었지만 어쨌든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 그런 흠이 있다고.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 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어디 흠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세상 역사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특히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앞날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이와 같은 하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렇죠? 이런 그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를 이 사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가.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또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여기 한마음 미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